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우리는 지난 주일부터 바울이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남긴 고별설교, 즉 마지막 유언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유언은 바울 자신이 아시아에 첫 발을 내디딘 이래 온갖 시련과 도전 속에서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주님의 증인으로 주님을 어떻게 섬겨왔는지 여러분도 다 안다는 말로 시작되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바울은 에베소의 장로들이 지난 3년 동안 자신을 보고 겪어 체득하여 알고 있는 자기 삶의 이력서를 그들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것으로 마지막 유언의 운을 뗐습니다. 자신이 떠난 뒤에 아시아 전역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에베소의 장로들이 자신처럼 살아주기를 당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유언은 이렇게 계속됩니다. 본문 22절입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지금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에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 마지막 유언을 남기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목적지로 삼은 것은 본래 바울의 의지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성령에 매여 지금 나는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자신을 예루살렘으로 이끌어 가고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바울이 자신의 예루살렘 행을 이렇게 성령에 매여 간다고 표현한 데는 까닭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3차 전도 여행을 매듭 짓기 위해서 고린도를 출발할 때 그의 계획상 그의 최종 목적지는 구제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해 준 뒤에 자신의 목회 본거지인 수리아의 안티옥으로 되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고린도를 출발한 바울이 마게도냐를 우회해서 에게해를 건너 드로아를 거쳐 아소까지 이르는 동안에 성령님께서 뜻하시는 3차 전도 여행의 최종 목적지는 수리아의 안티옥이 아니라 예루살렘임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계획으로는 경유지였던 예루살렘이 성령님께서 작정하신 3차 여행의 목적지였던 것입니다. 그 사실을 깨닫는 즉시 바울은 수리아 안티옥을 최종 목적지로 삼았던 자신의 의지를 내려놓고 3차 전도 여행의 목적지라고 성령님께서 작정해 주신 예루살렘을 목적지로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지금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처럼 성령에 이끌려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으면서도 거기에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지금 오리무중의 미궁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친히 이끌어가고 계시는데 그 최종 골인 지점이 오리무중의 미궁 속이겠습니까? 23절을 보면 바울은 이때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이 거기에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한다고 고백했던 것은 자신의 예루살렘 행이 자기 영광이나 안위를 위함이 아님을 역설적으로 강조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23절을 보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바울은 자신의 예루살렘 행이 결박과 환난이 도사린 길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울의 예감이나 예측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고린도를 출발해서 베레아, 데살로니카, 빌립보, 네아폴리, 드로아를 거쳐 오기까지 각 성을 거칠 때마다 성령님께서 되풀이해서 바울에게 증언해 주신 내용이었습니다. 증언한다는 것은 사실을 진술하는 것입니다. 거짓을 진술하는 것은 위증이고 법정에서의 위증은 위증죄로 처벌받습니다. 지금 바울의 예루살렘 행이 결박과 환난이 도사린 길임을 증언한 당사자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성령님의 증언이었습니다. 성령님께서 그렇게 증언하셨다면 바울은 예루살렘 행을 포기하지 않는 한 그 길 위에서 반드시 투옥과 죽음의 고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자신의 결의를 결연히 밝혔습니다. 24절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 유명한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은 결박과 환난이 도사리고 있는 예루살렘 행을 자신이 달려갈 길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자신이 반드시 가야 할 인생 노정이라는 말입니다. 자신이 왜 그 길을 반드시 가야만 하는지 바울은 그 까닭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주님께서 부여하신 복음 증언의 소명을 마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선포했습니다. 자신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은 나머지 것들은 말할 필요도 없다는 의미였습니다. 이런 심정을 지닌 바울이었기에 예루살렘 행이 결박과 환난이 도사린 길임을 뻔히 알면서도 바울은 그 길을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본문 이후의 내용을 계속 읽어가다 보면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밀레도에서 에베소의 장로들과 작별한 바울은 예루살렘을 향한 항해길에 올랐습니다. 21장 3절에서 4절을 보시겠습니다.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러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바울이 탄 배는 짐을 풀기 위해서 팔레스타인의 두로에 정박했고 바울은 그 틈을 이용해서 이레 동안 두로의 제자들과 함께 지냈습니다. 본문은 두로의 제자들이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헬라어 문법상 두로의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부탁하거나 권유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명령했던 것입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면 우리말 하더라라고 번역된 말하다는 의미의 동사 레고가 미완료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로의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한 번 명령하고 그친 것이 아니라 똑같은 명령을 되풀이해서 거듭했다는 말입니다. 두로의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에게 그렇게 명령했던 근거는 자기 자신들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본문은 두로의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에게 그렇게 명령했다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두로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지금 바울이 가고자 하는 예루살렘 행은 결박과 환난이 도사리고 있는 길이라고 일러주셨던 것입니다. 두로의 그리스도인들은 몰랐으면 모르되 그 사실을 안 이상 결박과 환난이 도사린 길로 바울이 발을 내딛는 것을 가만히 볼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되풀이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명령형으로 이야기하면서 바울을 만류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두로 그리스도인들의 거듭된 만류를 뿌리치고 예루살렘을 향한 길목인 가이사랴로 갔습니다. 가이사랴에 도착한 바울은 빌립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빌립은 사도행전 6장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기독교회 역사상 최초로 선출했던 일곱 집사 가운데의 한 명이었습니다. 바울이 빌립 집사 집에 머무는 동안에 선지자 아가보가 가이사랴를 방문했다가 바울이 머물고 있는 빌립 집사 집을 찾아왔습니다. 아가보는 클라우디우스 황제 치하에서 일어날 대흉년을 정확하게 예언했던 이름난 선지자였습니다. 21장 11절을 보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선지자 아가보는 바울의 허리띠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허리띠로 자기의 손발을 결박했습니다. 그리고 아가보는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의 고발로 바울은 로마군의 감옥에 투옥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아가보를 통해서 가이사랴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바울의 예루살렘 행이 결박과 환난이 도사린 길임을 알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21장 12절입니다.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유명한 선지자 아가보의 예언에 빌립 집사 가족들과 가이사랴의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우리라고 표현된 바울의 일행도 역시 울면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만류했습니다. 21장 13절입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러나 바울은 추호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바울은 주님을 위해 자신이 지니고 있는 모든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자신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음을 가이사랴의 그리스도인들 앞에서도 다시 한번 분명하게 천명했습니다.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믿은 성령님과 두로와 가이사랴의 그리스도인들이 믿은 성령님은 서로 다른 성령님이 아니었습니다. 그 성령님은 동일한 삼위일체 하나님이셨습니다. 동일한 성령님께서 당사자인 바울과 두로와 가이사랴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바울의 예루살렘 행이 결박과 환난이 도살인 길이라는 동일한 예고를 똑같이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성령님으로부터 동일한 예고를 접한 바울의 응답과 두로와 가이사랴 그리스도인들의 응답은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바울은 성령님께서 결박과 환난을 예고해 주셨기에 오히려 주님의 부르심을 위해 자신이 지닌 모든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자신의 생명조차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고 던지겠다는 일사각오의 결의를 새롭게 다졌습니다. 반면에 두로와 가이사랴의 그리스도인들은 동일한 성령님의 예고를 접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바울을 만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확신했고 그들은 실제로 성령님에 사로잡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바울을 가로막았습니다. 이 극단적인 차이가 대체 어디로부터 연유하는 것이겠습니까? 그 차이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자신의 차이에 대한 올바른 인식 여부에서 비롯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유한과 무한의 차이를 아십니까? 무한은 유한을 알지만 유한은 무한을 인식할 수 없습니다. 유한이 인식할 수 있는 무한이라면 그것은 실은 보다 큰 유한일 뿐 결코 무한일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또 찰나와 영원의 차이를 바르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영원은 찰나를 볼 수 있지만 찰나는 영원을 상상하는 것조차 불가능합니다. 유한과 찰나는 끝이 있는 데 반해서 무한과 영원에는 끝이 없습니다. 끝이 있는 것은 끝이 없는 것을 볼 수도 알 수도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유한하고 찰나적인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이 무한하고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온전히 안다는 것은 애당초 불가능합니다. 인간은 당신 스스로 당신을 계시해 주신 당신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죽을 때까지 매일 하나님을 알아가는 존재입니다. 바로 여기에 믿음이 필요로 합니다. 인간의 이성이나 오감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온전히 인식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단지 소유와 주명의 대상이 될 뿐입니다. 무한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유한하고 찰나적인 존재에 불과한 인간은 도저히 인지할 수 없기에 그 어마어마하신 하나님의 소유로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두루와 가이사랴의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의 예루살렘 행이 결박과 환난이 도사린 길이라는 성령님의 예고를 접하는 즉각 누가 먼저라 할 것도 없이 일심으로 바울의 앞길을 만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확신했습니다. 성령님께서 그렇게 예고하신 이상 바울이 그 길 위에서 죽음의 고난과 고통을 당할 것은 불을 보듯이 뻔했고 그와 같은 상황에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책은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바울의 앞길을 가로막는 것이라고 확신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무한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유한하고 찰나적인 존재에 불과한 자기 자신들 정도로 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무한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자신들의 생각과 판단 속에 가두어 소유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왜 사도 바울을 결박과 환난이 도사리고 있는 그 길로 인도하려 하시는지 무한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단 한 번이라도 겸손하게 헤아려 보려 하거나 믿음으로 수용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그들은 유한하고 찰나적인 존재에 불과한 자신들의 세속적인 판단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하고 성령님에 이끌려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바울을 가지 말라고 만류했습니다. 그것은 무한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의 태도가 아니었습니다. 반면에 바울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 언제나 하나님의 지배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삼위일체 하나님은 자기 자신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무한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심을 알고 또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로와 가이사랴의 그리스도인들과 똑같은 성령님의 예고를 접했지만 그 예고를 받아들이는 바울의 자세는 그들과는 판이하게 달랐던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결박과 환난을 예고하는 성령님의 말씀은 자신에 대한 성령님의 내밀한 프로포즈였습니다. 바울아, 지금부터 내가 가야 할 길은 세상의 성공과 출세가 보장된 길이 아니다. 너는 이 길 위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투옥당하고 죽음의 고난과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바울아, 나는 네가 나를 위해 이 길을 끝까지 완주해 줄 것을 믿는다. 무한하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믿고 불러주셨는데 바울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무한하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친히 예루살렘으로 이끌어주고 계시는데 바울이 피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주님의 부르심에 자신이 지닌 모든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유한하고 찰나적인 자신의 생명마저 아낌없이 던졌습니다. 참된 믿음의 전형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바울의 자세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의지와 믿음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에서 3차 전도 여행을 매듭지으려 할 때 바울의 본래 의지는 예루살렘을 거쳐 수리아의 안티옥으로 귀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뜻이 자신이 경유지로 삼았던 예루살렘이 최종 목적지로 삼는 것임을 확인한 바울은 수리아의 안티옥을 목적지로 삼았던 자신의 의지를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결박과 환란이 도사리고 있는 길이라는 성령님의 예고에 바울은 그 길을 정면으로 돌파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조차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는 의지의 결행을 단행했습니다. 이처럼 바울의 의지는 하나님 앞에서 한편으로는 자기 부인이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주님의 부르심에 자기의 생명조차 아까워하지 않는 결행으로 나타났습니다. 바울에게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의지의 부인인 동시에 소명을 위한 의지의 결행이었던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자기 중심적인 자신의 의지를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이후부터 그리스도인들이 무의지의 인간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 자기 중심적인 자기 의지를 내려놓는 것은 자기 의지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무한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중심적인 자기 의지를 내려놓은 그리스도인은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의지를 다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믿음에는 이와 같은 의지의 양면성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믿음에 자기 의지의 부인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은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소유하려는 무지를 범하게 되고 그리스도인의 믿음에 하나님의 소명을 위한 자기 의지의 결행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삶이 실종된 채 망상으로 전락해버리게 됩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지 결코 머릿속 망상이 아닙니다. 의지의 양면성은 자기 의지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내려다보는 사람에게는 불가능합니다. 그런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소유하고 자기 의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자기 의지의 강화를 꾀할 따름입니다. 동일한 성령님의 예고를 접하고서도 성령님에 이끌려가는 바울을 만류했던 두로와 가이사랴의 그리스도인들이 그 좋은 예입니다. 의지의 양면성은 자신의 의지로 하나님을 우르르 뵙는 사람에게만 가능합니다. 다시 말해 자신의 의지를 무한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도구로 쓰는 사람만 한편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중심적인 자기 의지를 부인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자기 생명조차 아까워하지 않는 의지의 결행을 단행해 갈 수 있습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그 결과 바울은 참수형을 당해 죽었지만 무한하고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살아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 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앞에는 언제나 시련과 도전의 길이 놓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의지로 시련과 도전의 그 길을 피하려 하면 우리는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해 내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외면하는 무지를 범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그보다 더 큰 불행은 없습니다. 이미 영으로 우리 안에 임해 계시고 벌써부터 당신의 말씀으로 우리를 품고 계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무한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 우리 자신의 자기중심적인 의지를 날마다 내려놓으십시다. 동시에 비록 시련과 도전의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유한하고 찰나적인 우리의 생명조차 아까워하지 않는 의지의 결행을 매일 단행해 가십시다. 그와 같은 의지의 양면성 속에 믿음의 희열이 있고 생명의 확장이 있으며 죽음을 깨트린 부활의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무한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유한하고 찰나적인 존재에 불과한 우리 자신 정도로 여겨온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시련과 도전이 도살인 길이라고 피하려 하는 것은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외면하는 어리석음임을 잊지 말게 해 주십시오. 이제부터 우리의 의지로 하나님을 내려다보는 교만을 버리고 언제나 우리의 의지로 하나님을 우러러 뵙는 겸손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한편으로는 하나님 앞에 자기 중심적인 우리의 의지를 내려놓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유한하고 찰나적인 우리의 생명조차 아까워하지 않는 의지의 결행을 단행하는 의지의 양면성이 우리의 일상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와 같은 우리의 삶이 이 절망의 땅에서 하나님의 소망의 통로로 쓰임받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